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서 휴강하고요. 또 그 다음 주 수요일인 10월 3일은 개천절이라서 휴강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는 3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쉬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한번 먼저 내용을 복습해 보시겠습니다. 그 1번의 갑은 직업의 거룩함과 삶의 거룩함은 동의어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직업의 거룩함과 삶의 거룩함은 동의어가 아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거룩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은 그 누구보다도 세속적이었고 자기 욕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이 그의 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직업은 그 사람의 삶과 인격과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인격 또 삶이 더 거룩해지기를 애를 써야 합니다. 나번 신앙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공존한다. 한나의 신앙은 아들 사무엘에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신앙은 두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의 나태해진 신앙이 두 아들에게서는 불신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시편 116편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종은 자기 계획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계획, 주인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시인이 자신이 주의 종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도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 복된 가정이죠. 예, 만약 이 주의 종의 또 자녀들이 주의 종들로 자라서 이 주의 종이 주의 종의 종들의 부모가 된다면 그 가정들은 가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의 명가가 될 것입니다. 그 궁극적으로 예, 그 이 신앙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각자 각자의 믿음과 삶의 결과입니다. 답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날줄과 사람들을 섬기는 시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욕망을 따라서 살았고 섬겨야 할 백성들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증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서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큰 2번 예레미야 32장 41절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암송해 봅시다. 입니다. 먼저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혹시 암송하신 분 있으십니까? 네, 빨리 드셨습니다. 네.
육체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르신 분 없으십니까? 아, 드셨, 아, 아니, 예. 아, 네, 여기 먼저 하기, 학구당 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예, 아멘. 네. 저 뒤에 금방 손 드신 분,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아멘. 네, 이쪽 라인에서 한번 해보실까요? 질 수 없잖아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혹시 전체 중에서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아, 손 드셨어요?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아멘. 예, 다 이 네 분에게 각각 10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 이 신앙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심는 것을 거두려고 해야 합니다. 육체를 심고 성령을 거두려고 하거나 성령을 심고 육체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혹 그 우리가 성령을 심었는데 다른 그 세상적인 것 또 다른 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덤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덤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심고 육체를 거두려고 하거나 육체를 심고 성령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게 처음 있는 말씀 그대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에 빠지셔서는 안 됩니다. 네. 큰 3번 1절에서 9절은 그 사무엘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A번 사무엘이 어린 아이였을 때 영적으로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그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했다는 의미인데,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들의 타락이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에 대한 그 어떤 범위가 좀 넓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는 그 산의 아이를 율법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회당이 성전에 가서 성경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스스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가 12살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는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B번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엘리 앞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엘리의 감독하에라는 의미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서 지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엘리의 신앙은 참 많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에게서 그런 그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불량한 아들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고 또 사무엘과 같은 제자가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 우리의 상사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상사가 내 위에 있는 분이 좋은 분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좋은 분 밑에서도 나쁜 결과를 맺을 수 있고 또 좋지 않은 분 가운데서도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타락의 도시의 대명사인 고린도에서 바울의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가 있는 곳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은 나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섬겨야 성숙해집니다. 10번 당시에 엘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4장 15절에 보면 이때 엘리의 나이가 98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못 보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시력이 좋다 아니다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창세기 29장에 보면 그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창세기 2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의 많은 것 가운데서 왜 시력이 약하다고 썼을까요?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었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레아는 총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과 신앙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10번 엘리와 같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전혀 다르게 묘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명기 34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34장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고 기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랍니다. 즉 모세는 그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세는 엘리 제사장보다 22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단지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시대도 읽지 못하고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놓고 중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엘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기 처소에 누웠답니다. 이것 역시 단지 그가 자기 그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자식들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집안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아버지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당연하게 중보하고 대신이라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서서히 다가옵니다. 서서히.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다가 싸늘해지는 것도 갑자기 겪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그게 내리막길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됩니다. 또 내리막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중독들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충분히 통제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F번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웠답니다. 엘리는 자기 집 침대에서 자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성소에는 7개의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3개가 있고 그래서 양쪽에 3개씩 6개하고 중간에 대가 있어서 7개의 그 등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녁에 불을 켜서 새벽까지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돌보고 있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무엘이 그 불을 끄뜨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잘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뜻합니다. 10번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예,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은 걸어가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잘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대한 이 사무엘의 순종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H번 이런 일,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로 오해한 일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은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예, 세 번을 달려갔습니다. 세 번 다 사무엘의 자세는 똑같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세 번 다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세 번쯤 부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겠습니까? 왜 자꾸 부르지? 예, 나 자야 되는데? 그래야 또 내일 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사무엘의 대답은 어느 선지자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사야 6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이사야 6장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구원의 부르심 두 번째는 사역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은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거부할 수 없고 오직 은혜의 결과입니다. 부르심은 무조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역의 부르심, 섬김의 부르심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리지 않으면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됨도 필수적입니다. 만약 제가 아무리 의료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한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른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의 부르심, 섬김의 부르심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준비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제2번 엘리 제사장은 세 번째 가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응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종의 자세로 듣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앙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토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일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것이 그저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세 번 부르셨습니다. 예, 성경의 세 번은 완전을 뜻하는 거 아시죠? 예, 한 번, 두 번 부르시고 얘가 영 못 알아듣구나라고 만약에 하나님 생각하셨으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둠의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번 부르시면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그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도 알아듣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네 번, 다섯 번, 날이 셀 때까지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날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날 다시 부르셨을 것입니다. 큰 4번 10절에서 14절은 엘리 집에 대한 계시입니다. A번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의 강도는 어느 정도의 것이었습니까?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예, 두 귀가 울릴 정도입니다. 이 두 귀가 울리는 것이 성경에 또 다른 곳에 표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다는 재앙의 경고를 내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들은 이 이야기는 나라가 망하는 듯한 그런 정도의 충격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음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며느리, 즉 비나스의 아내도 해산을 하다가 죽고 맙니다. 사무엘이 12살 소년이었다면 12살 소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B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이 그에게 다 이르리라. 예, 엘리 집에 대한 것이랍니다. 예, 이 내용은 2장 27절에서 36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C번 엘리의 죄는 무엇이었다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해도 금하지 않은 것. 예,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악행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한테 한번 애를 줘보라고 해봐. 그 홈리와 비나스의 죄는 그 앞에도 우리가 봤듯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멸시는 곧 하나님에 대한 멸시였습니다.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정시대 때 가장 큰 죄는 역모입니다. 역모는 임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디번 엘리 집안의 죄악은 무엇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예, 제물로도 안 되고 예물로도 안 되고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답니다. 여기서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제바흔데요. 이 단어는 그 짐승을 죽여 피 흘려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려서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짐승 제물을 뜻하고 예물은 민하인데 이것은 소제와 같이 곡식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은 딱 크게 딱 두 종류 아닙니까? 짐승 아니면 곡식입니다. 짐승으로도 용서받지 못하고 곡식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이 겉에만 녹이 쓸었으면 사포로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까지 완전히 녹이 닿으면 사포를 아무리 문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철을 새롭게 하는 길은 도가니 또는 용광로에 넣는 길밖에 없습니다. 엘리 집안의 이 홈리와 비나스의 죄는 완전히 용광로로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예. 엘리 제사장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큰 5번 15절에서 20절 사무엘의 일상입니다. A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그 다음날 무엇을 했습니까?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예,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답니다. 예, 사무엘이 아침까지 잤다가 아니라 아침까지 누웠다가 그 문을 열었다는 것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또 그 스승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일상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제 신비한 거 들었으니까 이제 나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 이제 진짜 그 선지자가 된 거야. 그렇게 기고만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신앙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에만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산 위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던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졸다가 깨서 예,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예, 자기들은 살 집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을 딱 한마디로 답하면 시끄럽다입니다. 예. 예,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든지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B번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예,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그 사무엘은 아침에 이제 엘리 앞에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못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괜찮다고 조금도 숨기지 말고 얘기하랍니다. 예, 뭔가 좀 역전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이는 여호와시니 그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다. 이것은 체념입니다. 신앙은 상황에 대한 순종이지 우리 세신자반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결코 체념이 아닙니다. 체념과 순종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순종은 지금 나의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의 유익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10번 헌신하는 삶을 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예, 함께 하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더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6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바르게 반응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바르게 반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헌신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됨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나번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에 대해 체념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에 대해 체념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악행을 알고서 가만히 있은 것 즉 모른 척 한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리석었던 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 그 사실을 빨리 알고 빨리 회개를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하는 거 있을 때 미리 회개하면 빨리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면 나중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민족 다 없애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좋은 생각입니다. 내가 봐도 얘네들 싹이 놀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 다 죽이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 그것이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고 암양 한 마리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는 여호와시니 그거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네. 그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몹시 아팠습니다. 네. 일주일을 금식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상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때에 금식을 끊고 목욕하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순종한다. 주어진 환경에 순종한다. 상황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들, 두 아들 제사장 아래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여러 번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악할수록 또 온갖 탈법과 불법이 난무할수록 바르게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동화되어서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탈법과 불법이 난무할수록 바르게 사는 사람이 저는 더 빛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그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사람들 다 못 믿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뭐 장부를 맡기든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하는데 다 제대로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 굉장히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일수록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더욱더 빛이 납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갑은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평생을 올인했다. 여러 장애물들은 그를 사도로 세우는 영원한 은혜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배척을 당했고 또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사도 바울을 맞아들인 사람은 바울에게서 복음 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바울을 그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촉매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그 아주 뜨거운 곳인데 그곳에 그 뜨거움을 유지하려면 그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이방인들을 그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창조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전도의 제1대상자로 삼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마르티스 증인으로 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은 전부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것입니다. 그 기독교가 서양을 바꾸고 온 세상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나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철저하게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심으로 그는 한평생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선지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로 산다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사탕발림의 말을 전하지 않는 이상 선지자들이 전하는 내용은 언제나 쓴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을 거는 것은 나이나 신앙 연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을 거는 것은 순종하려는 결단에 비례합니다. 이번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삶을 얹고 그 말씀을 지키는 마르티스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예,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은 우리를 지킵니다. 그것은 진실로, 진실로 진리입니다. 다음 암송 구절은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어린 시절,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제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 응답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혼탁하다고 핑계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태도를 갖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신발끈을 다시 질끈 동여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무엘이 밤에 하나님께 엄청난 말씀을 듣는 체험을 하고서도 다음날 아침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집 회막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가 거대한 것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가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얹게 하시고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 삶으로 지키는 우리들을 통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길을 보게 하시며 사막과 같은 삶의 자리에 강이 흐르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어두움이 거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통로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